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서부 라스베가스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셉 롬바도 클락 카운티 보안관은 범인 스티븐 패독의 호텔 방에서 발견된 무기의 종류나 규모를 봤을 때 이번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패독이 총기를 난사한 호텔 방에서 23정의 총기를 발견했으며 이 중 12정은 범프 스탁이란 장치를 사용해 자동 소총처럼 개조됐습니다. 경찰은 패독의 집에서도 26정의 총기를 발견했습니다. 패독은 또 경찰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호텔 방에서 복도를 볼 수 있는 감시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필리핀에 있었던 패독의 여자친구 메릴린 댄리가 오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패독이 지난주 필리핀에 있는 델리의 계좌로 1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인 이번 사건으로 적어도 59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저온 전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한 자크 듀보시의 스위스 로잔 대학 교수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듀보시의 교수와 요아킴 프랑크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리처드 핸더슨 영국 캠브리지 대학 MRC 분자생물학 연구소 연구원 등 3명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상자들은 생체 분자를 3차원 이미지화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과거 전자현미경으로는 저온의 생체 분자를 높은 해상도로 관찰할 수 없었지만 이들의 기술을 통해 저온의 생체 분자도 고해상도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계는 이 기술이 생화학 관련 영역에 새 지평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의 연구가 생체화학의 기초적 이해와 약학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리아에서 공습을 가해 국제 테러 단체 알카에다와 연관된 반군 지도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현지 지휘관 12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두 대의 러시아 전투기가 어제 공습을 실시했으며 알카에다와 연관된 반군 지도자 중 한 명인 알골라니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알골라니가 야전 지휘관들과 만나는 현장에 공격을 가했다며 현장에 있던 지휘관 12명을 포함해 반군 5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공습이 지난 9월 18일 러시아군을 공격한 반군에 대한 보복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습이 일어난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은행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 도상국들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오늘 중국을 비롯한 이 지역 성장률이 올해 6.4%, 내년엔 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4월 발표보다 소폭 상승한 겁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동아태 지역의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고 개선된 외부 환경과 늘어난 내수로 인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호 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국제 무역이 감소할 수 있는 점과 지정학적 위기 등 불안 요소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긴장 상태가 이어질 경우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 무역량과 경제 교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6.7%, 내년 성장률을 6.4%로 전망했습니다. 미얀마 주재 외교관들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탄압 사태에 대한 유엔 국제조사단의 활동을 허용할 것을 미얀마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정부의 주선으로 지난 2일 유혈 충동이 발생한 라카인주 북부를 방문한 20명의 외교관들은 성명을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국제조사단이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관들은 특히 불에 타버리고 아무도 없는 주거지를 목격했다며 폭력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는 유엔의 활동을 허가하지 않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며 유엔의 조사는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4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백악관에 이어 국무부도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틸러슨 국무장관의 외교적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과거와는 다르지만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내일 평양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흐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사이,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이 끔찍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 채널은 억류 미국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대화 시기가 아니라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2일 발언은 국무부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When Sarah Sanders said now is not the time to have conversations, that is the same thing that you have heard me say. That is the same thing that you've heard Secretary Tillerson, Susan Thornton, and others in this administration say.
헤던 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신을 비롯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등이 모두 같은 말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분명히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Now is clearly not the time to talk. When they are engaged in ballistic missile testing, when they're engaged in other types of testing, they are sending us a very clear example.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다른 종류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대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매우 중요한 예와 신호를 미국에 보내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노트 대변인은 지난 주말 중국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는 틸러슨 장관의 과거 발언과 일치하며 다른 관리들 모두 그렇게 얘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를 하고자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시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웃나라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끔찍한 행동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re doing too many horrible activities to folks in the region and people around the world. This is another example where I say, you know, the entire world agrees with us. The entire civilized world agrees with us that the DPRK, the Kim Jong-un's activities and actions are horrific.
북한과 김정은의 행동은 끔찍하고 이웃나라와 전 세계를 겁주려 한다는데 모든 문명 세계가 동의한다는 겁니다. 노트 대변인은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어떤 나라가 대화에 나섬으로써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미국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화 의지를 탐색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한 틸러슨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그런 지적은 틸러슨 장관의 단어 선택을 지나치게 분석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신호와 정책은 변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또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속도가 더디고 하룻밤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는 압박을 강화해 북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든 것이므로 긍정적 영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미국이 억류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대화했었다며 이 같은 외교 채널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과 연관된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maintain that channel, especially as it pertains to getting information about our Americans being held there.
노트 대변인은 그러나 억류 미국인 문제를 넘어선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틸러슨 국무장관의 외교적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옵션이 있다는 기존의 입장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I believe that Secretary Tillerson is accurately stating that we are probing for opportunities to talk with the North.
매티스 국방장관은 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틸러슨 장관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탐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하고 있는 건 탐색일 뿐이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실망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점이 맞고 북한이 기꺼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그들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과 일치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해석한 것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 사이의 의견 차이는 보지 못했다고 매티스 장관은 밝혔습니다.
So I do not see the divergence as strongly as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북 접근법에 의견 충돌이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북한과의 두세 개 채널을 열어두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할 수 있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1일 자신의 트위터에 훌륭한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슨에게 그가 꼬마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은 틸러슨 장관과 자신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매우 명확했다면서 이는 중국과의 다양한 계획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대북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The Defense Department supports fully Secretary Tillerson's efforts to find a diplomatic solution. But remains focused on
국방부는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는 틸러슨 장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향해 전진하는 것과 군사적 옵션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 사이에 역동적인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어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과 더불어서 군사 옵션이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했는데요. 윤국한 기자와 함께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이 실행에 옮겨지는 조건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군사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먼저 매티스 장관의 발언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향해 전진하는 것과 또 군사적 옵션이 확실히 있다는 사이에 역동적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이?
예, 북한에 대한 현재의 외교적, 경제적 제재와 압박과는 별도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를 거부하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길 준비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 이 대북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긴다는 건가요?
예, 우선 분명한 건 북한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핵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경우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우에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매티스 국방장관 역시 북한의 절멸을 경고했었습니다.
예. 북한이 먼저 미국이나 이제 동맹국에 대해서 공격을 가할 경우 군사 옵션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 밖에는 또 어떤 경우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예방 공격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해서 미 본토와 동맹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시설을 겨냥한 정밀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예.
주장입니다.
예방 공격과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군사 옵션들도 언급되는 게 있죠.
예, 그렇죠. 이 북한의 핵심 지휘부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 작전이 거론되고 있고요.
예.
또 핵과 미사일 통제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대북 봉쇄가 가능한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 미사일 방어만을 강화하거나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무력 시위를 펴는 저강도 군사 행동도 가능한 옵션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경제적, 외교적 압박도 가하겠지만 동시에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다양한 옵션의 군사적 방안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제2의 옵션으로 지칭하면서 선호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완전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옵션을 사용할 상황이 되면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군사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지적된 게 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 공격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네. 이 대부분 전문가들은 미국이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길 경우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집중 배치된 재래식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보복을 가할 것이라며 이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졌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 시민 천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 내게 보여줄 때까지 군사적 해법은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또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은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유발하지 않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매티스 장관은 서울을 중대 위협에 빠뜨리지 않고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전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특히 미국의 대북 옵션이 네다섯 개 정도 있다면서 어떤 것은 더 험악한 옵션이라고 말해서 군사 옵션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상태임을 내비쳤습니다.
예. 그렇다면 끝으로 전문가들은 미북 간에 실제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들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대체로 북한이 먼저 군사적 도발이나 공격을 하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옵션은 그야말로 마지막 수단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와 함께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이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움직임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과 기업들을 겨냥한 지난달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중국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미국이 드디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우리 미국하고 거래를 할 거냐 아니면 북한하고 거래를 할 거냐 알아서 선택해라. 북한하고 계속 거래를 하면은 우리 금융망에서 완전히 쫓아내겠다. 퇴출시키겠다. 그러한 그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고요.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미국이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보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이란에 적용했던 것으로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의 개인과 기업, 기관 등을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제재입니다. 미 의회와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보복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이를 미뤄왔습니다. 워싱턴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매우 강력한 조치라며 잠재적으로 중국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f the Chinese banking industry continues to violate the executive order, the Treasury Department has
그러면서 중국의 은행 업계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위반하면 중국의 은행들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 재무부가 분명히 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 중국도 대북 제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18일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라고 일선은행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3일 대북 석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 제품의 금수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28일에는 중국 내 북한 기업들에 대해 지난달 12일로부터 120일 안에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수전 선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은 지난달 28일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 정책의 전환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5 이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s China adjusting its actions towards North Korea that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hinese policy?
중국이 대북 정책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정책과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카네기 재단의 중국 전문가 더글라스 팔 부원장은 중국이 북한과의 거래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한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Because it will cost them business in the US and business in the US is far more valuable to them than
북한과 거래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미국과의 거래가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팔 부원장은 중국이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북 정책을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can still be skeptical about how much these measures is, you know, will be implemented given that previous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앞선 중국 정부의 조치들이 만족스럽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조치들을 얼마나 이행할지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올해 초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중국이 최근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약속과 행동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역시 과거 중국이 많은 약속을 했지만 몇 주 후에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행정명령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중국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과연 그 같은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ality is it's a long border and not just the border but also Qingdao for example. Qingdao there's a lot of trade.
북한과 중국 간의 긴 국경 지역과 칭다오 같은 중국의 항구들에서 수많은 조선족들이 북한과 계속 교역을 할 것이고 중국 정부는 이 모든 활동을 멈추기를 원치는 않는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조치만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이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 제재 마지막 목표로 꼽히는 대북 원유 공급에 전년 중단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카네기 재단의 더글라스 팔 부원장은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PRC's interest in stability in North Korea tends to make this a last option. An option they don't want.
북한의 안정에 이해관계가 걸린 중국 정부로서는 원유 공급 중단은 선택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역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ou know, China's calculus is balancing what their where their interests are and influencing North Korea and influencing the US.
중국의 셈법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미국에 대한 영향력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팀슨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방안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를 다양화함에 따라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과 무인기는 물론 다양한 정보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닉 한센 스탠포드 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개건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위성 분석가이자 군사 전문가인 한센 연구원은 이 차량이나 사람의 움직임만으로는 이 핵실험 징후로 해석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분석은 이 북한이 외부 세계를 속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한센 연구원은 미 육군과 해군에서 위성 사진을 분석했고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관련 정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민간 위성 사진을 감식해 북한의 도발을 예측하려는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신뢰할 만한 건가요?
When I looked at what's on Google Earth as an example, the last coverage, see, I don't know.
구글 어스를 통해 풍계리를 보면 일반에서 얻을 수 있는 위성 사진은 2개월 전이 가장 최근입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은 후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민간 위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돈을 주면 에어버스 4 등을 통해 최신 사진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최신 사진만 있다면 북한의 도발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핵실험 징후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활동처럼 말이죠.
I'll have to admit something to you. When I was writing all the stuff on Punggye, 438 North, I probably found all those signatures.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도 한때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분석했었는데요. 차량이나 사람들의 움직임, 눈길에 난 바퀴 자국 등을 발견해 분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전 나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징후들을 보고서에 담지 않았어야 했던 거죠. 북한 정권도 이 보고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북한이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 풍계리 위성 사진을 보면 단서를 잡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또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은 모든 게 가림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무엇이 도발의 징후로 읽힐 수 있는지를 북한에 알려준 꼴이 된 거죠. 저는 더 이상 도발의 징후를 모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징후를 찾아내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알게 됐고 우리가 찾아낸 걸 다 감추고 있습니다.
차량의 흔적이나 사람의 움직임, 심지어 풍계리 실험장 인근에서 이뤄진 병사들의 배구 시합이 핵실험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긴 한 겁니까?
No, I don't think so. I think a lot of that could be done just to spoof us. And I think the biggest thing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런 행동들은 우리를 조롱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가 봤으면 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여줄 땐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북한이 괌이나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를 알 수 있을까요?
You know what they did back, I think it was in February of this year at Sohae.
지난 2월 북한이 서해 미사일 발사장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4기를 동시에 발사했을 당시 직전에 찍힌 인공위성 사진들을 보면 우려할 만한 어떤 조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사 이후에는 그을린 흔적이 발견돼 그 장소에서 발사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발사 이전에 발사와 관련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정보를 파악한 뒤 어느 곳에서 발사할지에 대해 여러 사진을 놓고 특정한 움직임을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미국과 한국, 일본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을 겁니다.
감시 자산뿐 아니라 다른 정보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Remember, Kim said something that everybody said, I can't do that. He said, I will launch from anywhere at any time. Mm-hmm. And that's what he's done. So he has launched, I have a chart that I made for...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이뤄낸 겁니다. 북한의 모든 미사일은 북한 내 모든 지역에서 발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활주로와 가까운 곳에서 이뤄졌고 활주로 주변 건물에서 조립이 이뤄진 것과 같은 일종의 힌트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활동을 감시자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까?
Kim has many houses or leadership villas or whatever you want to call them.
김정은에겐 다양한 거주지가 있습니다. 갈 곳도 많습니다. 북한은 또 터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동수단도 다양합니다. 비행기와 헬리콥터, 그의 아버지가 타던 기차는 물론 차량도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로 이동할 때는 여러 대가 호위를 합니다. 어떤 차를 탔는지 알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따로 분석하고 있는 북한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으신가요?
And it has to do with nothing to do with North Korea, but it has to do with what is going on in Iran.
북한이라기보단 이란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9월 23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같은 기종을 퍼레이드에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름이 북한의 화성 12, 화성 14와 같다는 점입니다. 발사 장면을 유심히 봐도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엔진도 같은 것이란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이란은 이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을 지난해 7월에 발사했고 이후 북한이 올해 3월 같은 엔진을 이용한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들 엔진은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최근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엔진을 북한이 자체 미사일에서 이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란이 이 엔진을 확보한 뒤 이후 북한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만간 발행될 군사전문매체 IHS 제인스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의 위성 감시 역량은 어느 수준에 와 있나요?
I was in the army in this business in the late 60s and early 70s. And it was called the Stone Age because everything was
저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미국 육군에 있었습니다. 당시를 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필름으로 모든 걸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몇 주에서 몇 달을 기다리는 건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육군이나 그 외 군의 다른 기관들이 무인기 등 비행체를 띄우고 위성 등을 이용하거나 혹은 비행체 스스로 촬영한 사진 정보를 분석기지로 전송합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글 어스와 같은 무료 위성 서비스를 통해 민간 위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화질이나 성능은 어떻습니까?
I'm not going to comment on the government's. When you get down to a 30 centimeter resolution on the
디지털 글로브사의 GOI 3과 4 위성은 해상도가 30cm에 이를 정도로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진을 찍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민간 위성 운영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 3년 후면 수천 개의 민간 위성이 지구를 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모든 위성이 발사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한 예로 플래닛 랩이라는 회사의 경우 현재 여러 개의 매우 작은 상자형 위성을 띄워 북한 전역을 찍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상도가 3에서 5미터 정도여서 미사일 운반용 차량은 식별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상도 문제는 언젠가 해결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위성은 구름이 끼거나 어두운 밤에는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군에서는 어떻습니까?
If you just think about it, if you've got a regular camera system on board and you're up about
카메라가 장착된 비행체가 3에서 5만 피트 상공 위에 있는데 구름이 떠 있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제약이죠. 열 감지 센서가 없다면 밤에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열 감지 센서가 있어도 해상도가 매우 낮고요. 구름을 뚫고 볼 수 있는 건 합성 개구 레이더뿐입니다. 일부 비행체는 이를 탑재하고 있어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좀 더 좋은 화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 수준에서 북한을 24시간 감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You've only got a limited number of resources. Okay, so if and most of them have interchangeable payloads.
탐지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입니다. 물론 모든 무인기가 탑재 기기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카메라를 장착했다가 레이더로 바꿔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끊임없는 이미지를 얻는 기술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무인기가 12시간을 떠 있다 해도 결국은 착륙을 해서 주유를 해야 합니다. 연속적인 이미지를 얻는 것과 밤과 낮 어떤 날씨에도 감시를 하는 건 아직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하는 지역을 촬영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하루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을 감시하기에 가장 좋은 자산은 뭔가요?
If you remember right, maybe 2 years ago, there was a U.S. drone that was downed, or at least maybe
약 2년 전이죠. 미국 무인기가 이란에서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인기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포착하기가 최소한 쉽지는 않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같은 특정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이런 무인기를 띄우면 일정 시간 동안은 연속적인 사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접근이 거부된 지역을 비행하기 위해선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성사진 분석가인 한센 연구원으로부터 북한을 감시하는 활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 경제가요. 올해 6.7% 또 내년에 6.4% 성장할 걸로 세계은행이 내다봤습니다. 기존 전망치보다 높아진 숫자인데요. 이유와 배경 좀 알아보고요.
예.
또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필리핀 관계가 최근 다소 불편했던 관계를 털고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허리케인 피해를 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찾았습니다. 예.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치가 이전보다 높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세계은행이 오늘 공개한 이 동아시아 태평양 경제 업데이트 최신 현황 보고서에서요.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6.7%, 내년 이 6.4%로 전망했습니다.
예.
지난 4월 보고서에서 각각 6.5% 또 6.3%였던 데서 높아진 건데요. GDP는 한 나라의 경제 성적을 매기는 주요 지표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해를 봤을 때는 이제 당초 전망치보다 0.2% 정도 이제 높게 본 건데 네. 이렇게 성장 전망치를 예상보다 높게 다시 설정한 이유는 뭡니까?
상반기 중국 경제가요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인데요. 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중국 GDP가 6.9% 성장했는데요. 세계은행이 4월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로 전망했던 6.5%보다 훨씬 높았고요.
예.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업무 보고에서 제시한 연간 성장 목표 6.5%도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네.
당초 올해 중국 경제가 26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한 지난해 6.7%보다 낮은 성장으로 이 성장 둔화기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일단 지난해 수준만큼은 할 것으로 세계은행이 전망을 고쳐 그렇군요. 잡은 겁니다.
중국 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네, 아시아 전체적으로도 성장 전망치가 높아졌습니다.
예.
중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극동 지역과 또 동남아시아 지역을 일대를 묶어서 동아시아 태평양 EAP라고 국제 기구들이 부르는데요.
예.
세계은행은 이 EAP 전체 성장률을 올해 6.4%, 내년에 6.2%로 잡았습니다.
예.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전망했던 올해 6.2%, 내년 6.1%에서 동시에 상향 조정된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아시아 경제 성장 전망이 높아진 거에 뭐 중국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요.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건데요.
예.
하지만 뭐 계속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고 세계은행이 강조했습니다. 지역 내 교육과정의 보호주의 또 민족 분쟁 등이 이 성장을 저해할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전쟁까지 거론하고 있는 이런 안보 상황도
예.
주의해야 할 요인으로 세계은행이 언급했습니다.
경제 외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아시아 경제 전망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세계은행은 봤습니다만 나라별로 본다면 좀 어떻습니까?
네, 말레이시아의 올해 GDP 성장도 기존 예상치보다 높은 5.2%로 잡았고요.
예.
태국의 성장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반면에 필리핀과 미얀마는 좀 낮아졌습니다. 특히 미얀마의 성장 전망치 하락 폭이 큰데요.
예.
올해와 내년 각각 0.5%포인트씩 떨어진 6.4%와 6.7%로 세계은행이 제시했습니다.
미얀마의 경제 성장 전망이 이렇게 크게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네, 아무래도 정세 불안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는데요.
예.
이 서부 라카인주에 사는 소수민족 로힝야 난민들이 정부군 공격을 피해서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이웃나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8월 말 이후 한 5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얀마 정부가 경제 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형편인데요.
예.
세계은행이 이런 상황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명확한 경제 정책을 내놓을 때까지 미얀마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는 중이다라고 성장 전망치를 낮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 태국도 최근 그 잉락 친나와 전 총리가 해외로 피신하고 또 재임 중 직무유기에 대해서 궐석 재판에서 한 징역 5년을 실형받는 등 정세가 불안하지만 세계은행이 이 태국의 수출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는 관광객이 좀 늘고 있어서 지역 경제가 활황 중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예.
참고로 이번 보고서는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쓴 것이었어요. 이른바 선진국들의 모임으로 통하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과 필리핀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에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미국과 필리핀 관계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네.
지난 1일 필리핀 외무부가 이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서요. 미국과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 협력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네.
지난주에는 알란 피터 카에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서요.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동아시아 소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나서 보다 강력한 양국의 경제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방이었던 이 두 나라가 사이가 틀어진 이유는 뭔가요?
네, 지난해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재판 없이 마약 용의자 수천 명을 즉결 처형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고요.
네.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미국 행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당시 미국 정부는요, 2만 6천 명 정의 공격용 자동소총을 필리핀에 판매하기로 했었는데요.
네.
판매를 전격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의 비판이나 권고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마찰을 빚었었죠.
그런데 미국은 필리핀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 나라였죠.
네, 그렇습니다. 일례로요, 현재 필리핀의 해외 근로자가 1000만 명인데요. 이 중에 34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예.
필리핀 해외 근로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이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필리핀 최대 민간 기업인 그 컨버지스라는 미국 기업이 있는데 현재 6만 명이 넘는 필리핀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필리핀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요. 직접 투자액이 46억 달러에 달하고요.
예.
양국의 교역액이 지난해 170억 달러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대신에 중국과의 협력을 좀 모색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는데
네.
이렇게 최근 다시 미국 쪽으로 돌아서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미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군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예.
올해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요, 필리핀 국민의 한 70%가 필리핀이 미국과 더 좋은 신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필리핀은 또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올해 의장국인데요.
예.
이 아세안 회원국의 대부분이 미국과의 무역, 군사협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친미 성향의 국가들입니다. 이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한테 보다 온건한 대미 행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용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예. 중국이 그동안에 필리핀에 꽤 많은 지원금을 약속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시에 중국이 필리핀에 24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고요.
예.
올 1월에 중국이 30여 개 사업에 37억 달러를 지원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약속이 다 이행되려면은 아직 멀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또 중국은 게다가 이런 투자 약속을 조건으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필리핀의 침묵을 기대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필리핀이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면서 다시 미국 쪽으로 돌아서는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전용기 편으로 허리케인 마리아로 피해를 본 푸에르토리코를 찾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현지에 한 4시간가량 머물면서 푸에르토리코 주지사와 버진 아일랜드 주지사 이렇게 현지 고위 관리들을 만났고요.
네.
또 구호 관계자들과 이재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네.
허리케인으로 어려움에 빠진 푸에르토리코를 돕는 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제 현장을 방문하게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건 연방 정부의 현지 구호 작업이 더디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이런 비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예. 특히 푸에르토리코의 수도로 큰 피해를 본 이 산후안 시장과의 설전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레인 듀크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연방정부의 구호대응을 높이 평가한 것을 카르멘 율린 크루즈 산후안 시장이 비판한 것이 좀 사단이 됐습니다.
예.
크루즈 시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트위터에 크루즈 시장의 지도력이 형편없고 민주당의 사주를 받았다고 비난했는데요.
예.
크루즈 시장은 대통령에게 못되게 굴려는 게 아니었고 단지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그럴 말이 많았을 뿐이라고 반박하기도
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연방정부의 대응이 좋았다, 오히려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연방정부가 훌륭하게 대응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현지에 도착한 뒤에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재차 칭찬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의 사상자 수를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발생했던 사망자 수를 생각하면 푸에르토리코가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면서요. 이번 재해 대응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예. 참고로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는요, 미국에서 한 1,80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 이번 푸에르토리코에서는 허리케인으로 모두 34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푸에르토리코 현재 사정이 여전히 나쁜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전하고 있죠.
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요, 전체 인구 가운데 절반이 안 되고요. 전기는 아직도 95%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으로 눈길을 끌었던 이 크루즈 시장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크루즈 시장이 산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상황을 보고받을 때 다른 관리들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예. 두 사람은 짧게 대화를 나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그를 언급하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참사가 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58명이 숨지고 527명이 다친 이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서 희생자들을 위로하길 예정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는 흐리고 평안북도는 맑다가 차차 구름이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7도, 낮 최고 기온 21도, 남포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신유주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21도, 수풍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21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21도로 일교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해도 내일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 21도. 용현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22도고요. 개성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3도입니다. 사리온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2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끼고 흐립니다. 청진, 웅기, 삼지연 등은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2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19도고요. 청진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20도. 웅기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9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16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은 구름이 끼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사이,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서부 라스베가스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셉 롬바도 클락 카운티 보안관은 범인 스티븐 패독의 호텔 방에서 발견된 무기의 종류나 규모를 봤을 때 이번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패독이 총기를 난사한 호텔 방에서 23정의 총기를 발견했으며 이 중 12종은 범프 스탁이란 장치를 사용해 자동 소총처럼 개조됐습니다. 경찰은 패독의 집에서도 26정의 총기를 발견했습니다. 패독은 또 경찰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호텔 방에서 복도를 볼 수 있는 감시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필리핀에 있었던 패독의 여자친구 메릴루 덴리가 오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패독이 지난주 필리핀에 있는 델리의 계좌로 1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3사인 이번 사건으로 적어도 59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저온 전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한 자크 듀보시의 스위스 로잔 대학 교수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듀보시의 교수와 요아킴 프랑크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 리처드 헨더슨 영국 캠브리지 대학 MRC 분자생물학 연구소 연구원 등 3명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상자들은 생체 분자를 3차원 이미지화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과거 전자현미경으로는 저온의 생체 분자를 높은 해상도로 관찰할 수 없었지만 이들의 기술을 통해 저온의 생체 분자도 고해상도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계는 이 기술이 생화학 관련 영역에 새 지평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의 연구가 생체화학의 기초적 이해와 약학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리아에서 공습을 가해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연관된 반군 지도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현지 지휘관 12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두 대의 러시아 전투기가 어제 공습을 실시했으며 알카에다와 연관된 반군 지도자 중인 한 명인 알골라니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알골라니가 야전 지휘관들과 만나는 현장에 공격을 가했다며 현장에 있던 지휘관 12명을 포함해 반군 5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공습이 지난 9월 18일 러시아군을 공격한 반군에 대한 보복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습이 이뤄진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주재 외교관들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탄압 사태에 대한 유엔 국제조사단의 활동을 허용할 것을 미얀마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정부의 주선으로 지난 2일 유혈 충돌이 발생한 라카인주 북부를 방문한 20명의 외교관들은 성명을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국제조사단이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관들은 특히 불에 타버리고 아무도 없는 주거지를 목격했다며 폭력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는 유엔의 활동을 허가하지 않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며 유엔의 조사는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미얀마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피해 약 50만 명의 로힝야족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앞서 국제구호단체들은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족 난민을 돕기 위해 앞으로 6개월간 4,34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들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오늘 중국을 비롯한 이 지역 성장률이 올해 6.4%, 내년은 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4월 발표보다 소폭 상승한 겁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동아태 지역이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고 개선된 외부 환경과 늘어난 내수로 인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국제무역이 감소할 수 있는 점과 지정학적 위기 등 불안 요소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긴장 상태가 이어질 경우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 무역량과 경제 교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6.7%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